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4절,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자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1페이지 자, 마태복음 8장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 시간에 우리가 먼저 채운 후에 그것이 오버플로잉, 흘러서 넘쳐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 한자 말씀을 하다가 그 영월이라는 말이, 그게 여러분 제가 착각해서 그 한자가 틀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정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다른 거는 틀린 건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틀렸어요. 채운다, 그 말씀이죠. 채운다. 예. 근데 영어로 그 영자는 채운다는 영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채운다. 예. 채우고 나서 물은 흘러가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이 원리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또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움을 받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서 이것을 넘겨받는 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채움을 입는 원리는 한 가지라고 말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우리가 그 충만함을 넘겨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 아니까요. 여러분, 공기가 이동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우리가 바람이라 그러는데, 바람이 일어나는 원리, 우리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가 그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이동하는 원리는 공기 압력 때문이죠. 그렇죠? 공기 압력. 우리가 공기 압력을 기압이라고 그랬는데, 공기의 압력이 아주 세고 공기가 그냥 꽉하니 그냥 밀도가 높은 그 공기를 우리는 고기압이다. 그리고 이렇게 좀 희박한 공기를 저기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기압에서 공기는 저기압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물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그냥 넘칠 정도로 충만한 그 물탱크가 있고, 또 물이 좀 희박한 그런 물탱크가 있다면 여러분 둘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꽉 차 있는 거기서부터 흘러가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마치 그와 같이, 공기가 이동하는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채움을 받는 원리는 이 한 가지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도 필요하고 독서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근데 영적으로 채워질 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넘겨받는 원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넘겨받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정말 자주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더 보면은요, 에베소 3장 19절 앞에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예,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 충만한 데서 받으니, 넘겨받으니, 예, 공기가 이동하듯이 그렇게 넘겨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저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는데 그 충만한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예, 정말 고기압 중에서도 최고의 고기압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방식입니다. 요 방식. 충만한 데서부터 넘겨받는 원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방식도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시느냐, 예수께서 자 손을 내밀어 이랬습니다. 내밀어. 두 번째는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손을 대려면 당연히 내밀어야 합니다. 내밀지도 않고 손을 댈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표현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리치 아웃 해가지고 그에게 대시며 터치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이 굳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쳤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고,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동작을 감각적으로 자세하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에게 대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했던 넘겨받는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 물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 그러니까 손을 안 댔다고 해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예.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넘겨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안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축복과 이 그 영적인 채움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더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 확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떻게 치유되는지 알겠느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에게 넘겨지는 원리로 너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손을 뻗어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리치 아웃 해가지고 그에게 터치하는 대는, 여러분 요 짧은 요 장면은 말이죠,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온 습관과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손을 얹는 것입니다. 제물의 손을 얹어가지고 나의 모든 죄는 이 제물에게 넘겨가고,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나에게 넘어오는, 넘어가고 넘어오는, 생명은 넘어오고 나의 썩은 죄는 넘어가는, 충만함을 넘겨받는 이 원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닳도록 그들이 들어왔던 그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 하는 거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의 모든 추한 것, 약한 것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하나님의 풀니스입니다. 충만함. 그것이 이 사람에게 넘겨지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통, 그의 인생의 핸디캡은 그렇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원리 한 가지입니다. 요 원리.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그의 책에서 어떤 한 가지 그 예를 드는데, 1970년 아마 초반인지 그때 나온 뭐 그렇게 크게 유명했던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소개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책의 그 영화의 내용이, 영화의 제목이 부활, 부활. 그 전체 스토리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분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을 고통을 겪다가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회복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떤 치유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뭐 기독교적인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치유의 능력을 받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에서 다시 살아나서 치유 능력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사용이 될 때,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사용하는 방식을 이 필립 얀시가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치유 능력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어떤 하나 예를 보여줍니다. 경련성 근육 질환, 질병 이름인데, 하여튼 그 사람의 몸이 막 그 가만히 있어도 막 뒤틀리고, 사람의 몸이 막 떨리고 뒤틀려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이제 있다 이거죠. 근데 바로 이 치유 능력을 가지게 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을 쓰느냐. 아픈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이 치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옆에 나란히 눕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 능력을 받은 이 사람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이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질병을 가지고 있던, 근육질환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몸이 더 이상 뒤틀어지지 않아요. 점점 몸이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옆에 있는 사람은 점점 몸이 뒤틀어집니다. 필립 얀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생명을 받을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했거든요. 구원을 받은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구원을 받은 방식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가진 그 믿음하고 살아갈 때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체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체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 생명을 넘겨받은 방식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충만한 데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연결이 되는 가운데 그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도 역시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생명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소진되고 고갈되고 연약해질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채워지느냐? 처음 구원받은 그 방식으로 채워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넘겨받아요. 에베소 3장 19절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어떻게 채워지느냐? 이렇게 채워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한 이렇게 체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가 무슨 예인가 하니까요, 오늘 본문을 시편 73편 본문을 읽어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뭐 둘 다 읽긴 좀 그렇고 해서 시편 73편인데요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 오늘 메시지를 미리 리뷰를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제가 목자님들에게 부탁을 할 때 우리 구역 예배로 흩어질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적용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건 목자님들의 몫입니다. 제가 훈련을 토요일에 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역 예배 때 꼭 이거 다시 나누십시오. 목자님들이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참석했을 테니까. 자, 여러분 시편 73편이 좋은 예인데요. 이 시편 73편은 내용이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가운데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시편 73편에 이 시를 쓴 주인공은, 이 시인은 죽을 만치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게 고민 고민 또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을까? 악인의 형통함.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악인인데 악인이 왜 잘 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큰 시험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제일 큰 고통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어느 누구든지 아니면 신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다. 죄를 저질렀다. 악인이다. 근데 왜 악인이 잘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민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가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 시편 73편의 기자도 바로 그 고민이었습니다. 시편 73편을 우리가 이 시간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을 수는 없지만 앞에 자막을 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자 여러분 73편 17절 말씀이, 자 저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저 말씀이 핵심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몇 구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자 시편 73편 1절 2절 3절 앞에 자막을 한번 봐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73편 1절 네. 선을 행하시나.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그럴까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 왜 악인이 잘 되냐 이거죠. 악인. 근데 악인이 잘 되면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악인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데 세상에 죽을기 전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 놀랍게도 말이죠, 죽는데도 편안하게 죽어버려요. 73편 4절 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와, 여러분 저거 보면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반드시 죄값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웬걸요? 아니,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정말 팔팔하게, 9988처럼 정말 팔팔하게 힘이 강건해서 그렇게 정말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 그렇게 죽는단 말이죠. 아니, 저걸 보고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나는 자, 9절을 좀 생략하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돼요? 나는 종일 고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 정말 여러분 세상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종일 재난을 당하게 하고 징벌을 받는데, 아니 악인은 왜 그랬느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손을 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다 소용없더라 이거죠. 네. 그렇게 이 사람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여러분 영어의 V자 있죠? V자 아시죠? 영어의 V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과 신앙적인 회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런 영적인 이런 회의를 가지고 아래로 추락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바닥을 치고 갑자기 상승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 여러분 시편 73편을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이 사람이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를 시편 73편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고민이 너무 많을 때, 그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차근차근 이걸 설명해 준다고 해서 내 뒤틀린 심사가 여러분 풀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풀어지는 방법, 우리가 체험을 입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한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것, 예,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넘겨받는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저 17절 말씀이 V자의 밑바닥입니다. 저 17절 말씀을 땅하고 치고 이 사람이 다시 비상하여 날아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아무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눈을 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짐이 다 벗어지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저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바람의 이동 원리, 공기가 이동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어마어마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고기압입니다. 그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한순간, 마치 여러분 사우나, 뜨거운 사우나의 문 열고 들어갈 때 갑자기 뜨거운 공기가 확하니 자기를 덮치는 것처럼, 그 순간에 모든 게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고민이 끝나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넘어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났더니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야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시편 73편 17절 말씀, 여호와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때,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움을 받는 방식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채움을 받게 돼 있고 이렇게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적용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참석하는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기자도 시인도 문을 열, 성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자기가 이 모든 것에 다 체험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체험받는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방편, 도구, 기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73편 기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넘겨받아요. 충만함을 넘겨받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배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뭐 모든 것은 아닌데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글쎄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예배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예배란 마치 우리가 학교 갈 때, 아니면 학원 갈 때, 강의실 갈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예배가 시작이 되는 순간과 예배를 마치는 순간이 우리가 보통 한 1시간, 1시간 10분, 1시간 15분, 뭐 요 정도 우리가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요 시간을 우리가 이제 크게 오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예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이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일종의 그 보조적인 시간.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은 좀 건너뛰어도 괜찮아. 오늘 설교만 들으면 내가 예배를 왔다고 말할 수 있고, 집사님 예배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고 설교가 끝나면 그냥 오늘 예배는 끝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걸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보면, 설교 시간이라고 적어 놓지 않고 강의 시간 그래 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지금 강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어떤 한 순서를 제가 맡아가지고 그 시간을 책임지려고 가는 것인데, 그 시간 외에 예배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찬양 시간, 헌금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이 전체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시간, 그런 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 전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인 경우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예배를 어떤 강의 한번 듣는 것처럼, 좋은 말씀 한번 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예배에 대한 제대로 된 이런 그 기본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잘못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예배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 다른 시간들이 어떤 보조적인 시간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 이미지는 뭐냐? 오늘 설교에 제가 말씀한 대로 열탕입니다. 열탕, 온탕, 온천탕.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찬양 시간, 대표기도 시간, 헌금 시간, 설교 시간, 그래서 이 전체의 시간이 예, 열탕에 들어가는 시간과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 이미지는 어디서 왔느냐? 시편 73편에서 오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온탕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부딪혔을 때 모든 게 다 게임이 끝나버려요. 물론 그 시간 중에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한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전체는 뭔가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는 마치 열탕에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요,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이 관심,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예배에 나오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하고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접촉이 일어나야, 그래야 충만함을 넘겨받는 요 한 가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접촉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구경꾼처럼 강의 듣는 시간이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카운터라 그러죠. 부딪힘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넘겨받는, 충만함에서부터 넘겨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체험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주일 그 예배 9시 예배, 주일 예배에 이제 아침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한 이제 8시 뭐 7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제 방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제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제 손이 좀 차가워져요. 뭐 참 희한합니다. 저는 글쎄 체질인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저하고 옆에 같이 있는 분들이 보면 저보고 내 손이 난로라 그래요. 정말 제 손이 이러면 난로같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손이 하도 뜨거워가지고 후후 불어요. 이렇게 흔들고. 그러니까 손이 왜 이렇게 뜨거울까?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저하고 옆에서 손잡고 가는 사람은 기분 좋을 것 같아. 제 손이 뜨거우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평상시에는 제 손이 차가워지는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딱 그 시간에 주일 한 8시, 9시 되기 전 한 시간, 한 8시, 뭐 8시 반 이때가 되면은요, 제가 항상 손이 차가워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요 시간만 내 손이 근데 손이 어느 정도 차가워지는 거 아니까, 그냥 손이 차갑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손이 차가우니까 그냥 몸도 차가워지는 것 같고 그게 불편할 정도라. 손이 차가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만져도 손이 너무 차가워. 그 희한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손을 다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장실에가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손을 대는 거죠. 손을 대면 이게 금세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일날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뭐 이렇게 손을 담그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왜 주일 그 시간만 되면 이게 손이 차가워질까? 그건 제 생각이 맞는지 아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뭐 어디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글쎄 피가 이쪽으로 잘 안 가고 머리로 다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뭐라 그럽니까? 과민성 뭐 그럽니까? 하여튼 이게 집중이 되니까 그 시간만큼은 이게 피가 이쪽으로 안 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시간만 되면 차가워져요. 그리고 이 차가워진 손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과 참 비슷해요. 우리가 차가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가시떨기에 뿌리워져서 이게 결실을 못했다. 밑에서 양분이 올라와서 이 양분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 양분이 전부 엉뚱한 데로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가시가 이 양분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양분이 가야 될 때를 못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막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생각들, 이런 뭐 하여튼 고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차가워집니다. 그 차가워지는 우리가 다시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는 방법은 뜨거운 곳에 담그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뜨거운 곳에 담궈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와서 뜨거운 곳에 담그는 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 시간은 마치 온탕과 같은 시간이라서 이 세상에 많은 염려와 수많은 이 고민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워진 영혼이 여기 담그는 시간이다. 담그는 시간이다. 제가 여러분 그 대학부 그 사역하면서 했던 그 말을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부 우리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가 대학부 사역을 그때 처음 하고 태어나서 설교를 처음 하는 그 상황이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부의 학생들 새로 오는 학생들이 자꾸 몰려오는 아주 희한한 상황을 제가 경험했다. 그래서 교회 그 분들이 아니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오는가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그게 아니었다. 그 여러분 제가 지금 겸손한 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원고가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아이들이 듣고 근데 왜 매주 왜 10명씩 20명씩 와가지고 저기 있는 저 우리 지금 있는 고등부 공간 저거 다 터도 200명 넘어가면 앉을 자리 없고요. 서야 돼. 다 서야 돼. 300명이 넘어가고 350명 되면 여러분 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이 350명 이렇게 되는데 넘어오는데 거기 서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 맛집 줄 서듯이 줄을 섰어요. 밑에. 그리고 에이크하고 다 돌아가 버렸어. 그 저도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왜 오느냐. 그래, 설교 듣고 온다 이 말은 안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겠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기 오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회의 가장 큰 원리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적인 밀도, 공기의 밀도가 그야말로 이 압력이, 기압이 얼마나 센지. 예. 여러분 신학교 가서 처음 설교하면 정말 여러분 듣기 힘듭니다. 제가 지금 그 설교 들어도 저도 좀 너무 죄송하게 안 듣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앉고 앉을 수 없으니까 일어서고. 근데 아이들이 와서 전부 다 울어요. 눈물을 흘려. 그 찬양도 앞에서 무슨 뭐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된 찬양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찬양이라고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가 하나 부르는 그게 찬양인데 근데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울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작은 공간의 영적인 밀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참석하는 아이들이 이 기압의 차이 때문에 말이죠. 그냥 한순간에 이걸 마치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참석하는 예배가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가 뜨겁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뜨거울 수 있는 그것도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A라는 예배하고 B라는 예배가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쪽 교회 예배보다 이쪽 교회 예배가 더 뜨거울 수 있겠죠.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함께 참석하는 주일 일부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분 전 기도 운동도 하는 것이고 중보 기도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제가 그때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대학부의 그 예배가 그렇게 뜨거웠던 이유는 학생들이지만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건 한 3년 동안 거의 하루 종일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예배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아무리 예배가 뜨거워도 전혀 접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예배는 정말 뜨거운데 거기 와서 정말 마음에 무슨 분노가 있는지 무슨 짜증이 있는지 그냥 마음이 그냥 콱 닫혀가지고 예배가 100도씨 가까이 됐는데도 자기 영혼은 어두운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예배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상대적인 것이다. 예배의 온도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안 높아도 여러분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 이 기압 차이가 큰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기 마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너무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하다가 저기압, 내가 너무 영적으로 저기압,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리에 참석만 해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군대 훈련소 가서 그거 다 울어요. 왜 우느냐? 모르겠대, 자기도. 그 예배가 그렇게 뜨거우냐? 아니고요. 훈련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사무엘상 19장의 예배, 아이고, 시간이 넘었네요. 우리 19장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 학교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다윗을 잡으러 갔던 이 사울이 세상에 거기서 그냥 불이 옮겨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살인자 사울이 그 예배당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누구누구 찍어가지고 중보기도 하자 이러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공부하려고 꼭 이렇게 누구 보고 시켜서 공부하라 그러면, 나 지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기 싫어졌다. 공부하라 그래. 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누가 꼭 저한테 뭘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여러분, 저도 우리 오늘 이 말씀 중에 누구를 찍어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하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야 저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온도를 여러분 100도씨로 올리는 거죠. 마음이 원한다면 중보기도에 자원을 해서 한 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배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채워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함이 넘겨받는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 그리고 헌금 시간, 설교 시간, 이 모든 시간이 뜨거운 열탕 같은 시간, 뜨거운 열탕에 몸을 담그는 시간, 이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정말 온천이죠. 핫스프링, 온천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항상 우리 가운데 열려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차가워져 있어도 다시 내가 가서 내 몸을 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